네,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수많은 이제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예, 어쩌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중학생 때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막상 이야기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또 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나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중학교 때에 흔히 앓는 병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네, 중2병이 있습니다. 저도 말기 환자였어요. 당시 저는 이 피자와 치킨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치킨은 자다가 깨서라도 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매일 먹고 싶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철없던 시절이라 중2병에 이제 속된 말로 좀 이렇게 빠져 있었던 터라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게 해줘야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시 저희 집안 사정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시 중2병 말기를 겪고 있던 저에게 그러한 것들이 안중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저의 이 원초적인 본능에만 충실했습니다. 매일 치킨과 피자를 어머니 아버지께 요구했습니다. 매일 사달라.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뭐 사정도 사정이지만 자녀의 건강을 걱정해서라도 안 사주셨겠죠. 저는 정말 큰 실망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끝없는 의심의 웅덩이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소원 아들이 맞을 거야. 말하면서 정말 부끄럽네요. 고작 피자와 치킨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심지어 저는 장문의 편지도 부모님께 썼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치킨 피자 안 사준다고 장문의 편지 쓰는 아들. 네. 저희 부모님 정말 존경합니다. 네. 진짜 중2병답죠. 말도 안 되는 조건과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내세워서 감히 부모님이 날 사랑하냐 마냐에 그걸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제가 10대 딸을 둔 애가 셋 딸인 아빠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제가요, 저 같은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지금의 제 아들이라면 뒷이가는 차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뭐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특히 부모님들이나 옛날 여러분 10대 때 생각하시면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정말 깰 수도 있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행동을 은근히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미련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모습,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작한 광야 시대에 비교적 이 초반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몇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400년 동안 그들이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 노예 생활을,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마침내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축복의 땅을, 그 땅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자유인으로서 진짜 축복의 땅으로 내가 들어가겠구나. 그런데 막상 그들 앞에 막상 쫙 펼쳐진 현실은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 그리고 물과 식량이 턱없이 부족한, 아니 아예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광야였습니다. 광야.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을 향한 벅찬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광야 속에서 어떻게 됐죠? 잇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저찌해서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또 여러 가지 은혜와 기적을 맛보면서 걷고 또 걸어서 보면 17장에 이르러 느비딤이라는 곳에 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전혀 없는, 마실 물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메말라버린 땅에 댕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들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걸어왔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광야 지역에 뜨거운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로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다.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여주신 길로 걸어왔는데 모두 목말라 죽을 지경으로 인도하시면 주님 어쩌라는 겁니까? 주님 인도만 따로 하는데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주시면 어쩌라고요? 그냥 따라왔는데 이러면 어쩌라고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스스로 목적지 정하고 지도에 표시해서 경로 잘 정하고 우리가 계획해서 걸어왔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여기로 가라면서요. 이 길 따라가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풍요로운 축복의 땅 들어간다면서요. 그런데 막상 걸어가다 보니 도착해 보니 마실 물도 없는 곳이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곳에 있었다면 이런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비단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구원받은 삶은, 복음을 경험한 삶은 풍성한 삶이라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목마르고 힘겨운 상황, 이 환경 가운데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며 주님 어쩌라고요?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저는 이제 어쩌라고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저를 인도하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고민이, 고백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일상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 어쩌라고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미 놓여져 있어서 그렇게 외치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시는지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요, 세 가지의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쩌라고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다른 관점이에요. 백성들의 관점과 모세의 관점과 마지막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어쩌라고요. 발견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백성들의 입장입니다. 광야에 방치하시면 어쩌라고요? 이러한 어려움, 광야 속에 우리를 방치하시면 어쩌라고요? 자, 본문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그들은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다. 3절.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여러분 본문 내용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1절 보면요. 그들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광야길을 여행한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 자기들의 의지대로 광야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며 이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명령이요? 주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돌려서요. 출애굽 초기로 한번 가볼게요. 요셉의 유골을 들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로 두 가지 종류의 기둥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는 무슨 기둥이죠? 낮 시간에 햇빛을 막아 그들로 이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이에요. 두 번째는요. 밤 시간에 기온이 뚝 떨어지는 광야의 특성을 또 수많은 들짐승들이 날뛰는 광야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들을 보호하실 무슨 기둥이죠? 불기둥입니다. 두 가지 기둥을 보내주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광경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제가 이미지 한번 띄워보려고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마땅한 이미지가 없어서 그냥 여러분의 상상력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장정,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딸려있는 모든 식구들을 계산하면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덮을 수 있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인도하면서 따라다닙니다. 그 많은 백성을 덮을 수 있는 어마무시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밤낮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모습이죠. 그들은 그러한 인도를 받으며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위용과 장엄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그들이 인도함을 받는 땅은 다 초라한 땅이었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다 메말라 있는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능력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땅에 마심을조차 없다는 것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나요? 아니 이렇게 기대는 하지 말게 하시든가 너무 기대하게 해놓고 갔더니 물도 없네요.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갈증이 나네 정도가 아니라 본문을 보니까 어느 정도죠? 모든 사람과 동물이 말라 죽을 정도의 갈증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내뱉을 수 있는 고백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뭐 오버 어쩌라고요? 아니 이거 기대는 기대대로 하게 하시고 지금 어쩌라는 겁니까? 약속이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셔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신 대로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기대 충만하게 하시더니 마실 물도 없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장소,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십니까? 주님 진짜 어쩌라고요? 뭘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과연 우리를 사랑은 하십니까? 아니 신경 쓰기는 하십니까? 뭘 어쩌시려고 계속 반복해서 이러십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너무나도 불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단체로 모세를 찾아갑니다. 본문 3절에서 성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엄청난 기세로 원망했죠. 모세를 향하여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 와서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모세는 자신을 탓하는 백성들의 행동이 자기 자신을 향한 반항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모세에게 마시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대들었어요.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향하여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지만 모세는 그들의 마음에는 실상 하나님을 향한 불신, 불평, 분노, 불만이 가득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라는 리더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모세 관점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게 되죠. 자, 두 번째 입장이죠. 모세의 입장입니다. 헌신의 결과가 고통과 고난이면 어쩌라고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아시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지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지냈지만 자신의 혈기가 살인자가 되어서 또 다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잊혀진 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힘이 빠질 대로 빠진 80이 넘은 노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것도 그냥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 아시잖아요.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화를 내실 정도로 거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붙들어 세우셔서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모세도요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이 펼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에 헌신된 자로서 어렵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어렵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어깨는 무거워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섬기는데 돌아온 것은 백성들의 비난이고 불평과 불만입니다. 심지어 본문의 말씀을 보니 모세는 하나님께 이러한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을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저한테 달려든다고 해서 진짜 무서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200만 명이에요. 장정만 쳐도 60만 명이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위협입니다. 백성들이 격양되어 있고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를 만큼 불타고 있음에 시사하는 구절입니다. 어마어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죠? 이 땅 위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이러한 심경을 토해낼 정도, 고백할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 상태였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그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로 유명한 모세가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당장이라도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백성 어떡합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의 심경은 또한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여기로 인도했습니까? 내가 경로를 설정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들과 함께 저는 앞장서서 온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임무에 집중하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당장이라도 저를 지금 돌로 쳐서 죽일 것처럼 분노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제가 뭘 더 어떻게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백성을 마신 물이 없다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이 맞냐고 우리 함께 계시는지 의심하면서 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내버려 두었다고 불평, 불만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애굽에 그냥 두지 굳이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지금 마치 지금이라도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일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백성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어쩌라고요를 외치고 싶은 상황입니다.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엄청난 분노와 불만, 불신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보여주신 능력과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기대하게 해놓고 정작 광야에서는 마시물도 없이 버려두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약을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사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죠. 과연 계시냐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모세에게 토해내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어쩌라고 광야로 이끌어내서 목말라 죽게 합니까? 그 분노의 대상이 된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을 표출합니다. 하나님, 저보고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 백성도 주님이 출애굽하라고 하셔서 이곳에 있습니다. 저도 주님께서 이들을 이끌라고 하셔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십니까? 정말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성경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 어쩌라고요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 인생에 목마름과 같은 상황,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풍성한 삶이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은, 내 삶은 왜 여전히 고통과 고난에 이렇게 마치 무방비한 것처럼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어쩌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종종, 아니 솔직히 저는 자주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연체가 차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고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여도 알고 있죠? 그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기대가 하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조금이라도 편해지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했으니까 내 인생의 문제와 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겠지라는 기대를 저는 했었습니다. 저는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봉사 헌신 속에서도 우리는 모세와 같이 억울하고 힘겨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물론 제가 원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제가 원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라 하시고 오라 하셔서 순종해서 그래도 선한 결단으로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면 저보고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진짜 어쩌라고요? 신앙생활엔 반드시 찾아오는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힘겨워하고 어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광야의 시간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상황들도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은 과연 나보고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출애굽하고 직후에 뿅 하고 옮겨주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걷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그리고 우리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 어쩌라고요? 라고 외치면서 힘겹게 힘겨워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것을 아셨을 텐데도 굳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까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관점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를 향하여 어쩌라고요를 표현하십니다. 물론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쩌라고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입장. 내가 수많은 역사를 이미 보여줬는데 이렇게 의심하면 어쩌라고. 내가 이미 수많은 역사를 보여줬는데 그렇게 의심하면 어쩌라고. 모세는 백성들의 분노와 불만을 듣고 그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본문 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죠. So Moses cried out to the Lord. Cried out.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60만 명의 장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울부짖을 수밖에 없겠죠.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도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그가 느끼는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 절망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서 쏟아냅니다. 울부짖음으로써 기도로 승화시키며 쏟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의 자세나 그들의 반응을 탓하지 않으시고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아시던 하나님은 덤덤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과 6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럼 거기에서 이 백성의 마실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하나님께서는요, 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호렙산의 바위 하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위와 물 무슨 상관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뜻하는 모세의 지팡이로 그 바위를 내려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딴소리 할까봐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증인 삼아 모세와 동행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 앞에서. 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즉 물이 나올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확률도 없는 메마른 바위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뜻하는 지팡이로 내려치자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대략 몇 명인지 기억하시나요? 20명? 200명? 1000명? 아니요. 200만 명입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바위에서 터져 나왔다는 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졸졸졸? 콸콸콸?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기 부족한 장면입니다. 뭐죠? 바위에서 뻥 터지면서 강물 하나 생긴 거예요. 그들 앞에 샘물 하나가 팡 하고 생긴 겁니다. 어마어마한 장면이 지금 그대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입을 다물지도 못할 정도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그 사람들은요, 모세와 함께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명령합니다. 좀 더 놀라운 이름, 막 판타스틱 이렇게 지으면 좋은데 무리바, 마사라고 지었어요. 무리바는요, 하나님께 대항했다라는 뜻입니다. 마사는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그곳의 지명을 그렇게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여 의심하여 시험하고 그분께 대항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 지명을 기록해 놓은 거죠. 너희 습성은 그렇게 불신하는 습성을 갖고 있으니 이걸 보고 기억해야 돼. 쪼개진 바위를 보고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이미 애굽 땅에서 그 땅의 지식과 지혜, 당시 상식과 학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열 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 모두 다 이집트에서 섬겼던 이방신과 연결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완벽히 전지전능하심을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재앙을 통하여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던 애굽을 종이국이듯이 부려버려서 찢어버려서 완전히 쉽게 다스려버리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눈앞에서 넘실거리던 홍해, 뒤에 있는 애굽 백성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 그 홍해를요, 하나님은 진짜 그냥 무자르듯이 잘라버리시는 거. 갈란에서 밤새 북동풍으로 그 땅을 말리셔서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걸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성경 기록으로는 불과 세 달, 네 달 전이에요, 이것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아우성 치니까 어떻게 됐죠? 여러분, 아침에 시리얼 드셨나요? 만나를 시리얼이라고 표현해요. 그 만나, 시리얼 같은 만나가 어디에 있어요? 들판에 깔려 있어요. 가서 취소해 오면 돼요, 그냥. 그리고 고기 없다고 난리치니까 어떡하죠? 저 멀리서 푸두두둑, 죄송해요, 새가 날라 앉아있어요. 새는 어때요? 비둘기 빼고 모든 새는 다가가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아가서 잡는데 안 날아가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그것도 경험했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도, 원망하는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만나와 그 전날 저녁에도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지금 원망하고 불신하며 모세 돌로 쳐 죽일 것 같이 난리치는 그들의 머리 위에 뭐가 떠 있어요? 구름기둥 떠 있습니다. 밤에 텐트에 들어가서 진짜 모세 따라하는 거 진짜 잘못한 것 같아, 진짜 지금 애굽 돌아갈까 봐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그들의 머리에 뭐가 떠 있었어요? 불기둥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쩌라고가 들리십니까? 내가 이미 이렇게,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도 이렇게 너희 가운데 거하며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심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바로 이 직전에도 마라의 씀을 보고 너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원망할 때 너희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맛있게 꺼낼, 마치 지금까지 아무런 능력도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나를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내가 이미 이렇게 일했고 일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할 것을 증거로 하여서 계속해서 일할 것인데 왜 이토록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렸단 듯이 불평과 불만, 나를 향한 불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역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선포와 우리의 경험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강력하게 각인시켜주고자 하십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조건되고 내 기준 차서 이렇게 되면, 이 조건 되면, 이 컨디션이 되면 내가 믿을 게요가 아니라 일단 신뢰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영적인 선하고 거룩한 영적 습관을 길러주시고자 우리로 어렵지만, 그렇게 불평불만을 들으시지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가서 고백하고 안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기 원하실까요? 이스라엘이 보였던 반응과 반대로 반응하면 됩니다. 자, 제 나름대로 네 가지 제안하고 말씀 마무리하고자 해요.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과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사실 그대로, 역사 그대로 기록한 사실의 책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요, 소설이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 일이 지금도 벌어질 수 있으며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 동행하시고 살아 숨쉬고 계시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리바, 마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미련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우리가 경험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제 표현이에요, 뻔뻔할 정도로 쉽게 잃어버립니다. 성경 묵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있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이 하나님 지금도 내 앞에 숨쉬고 살아계신 것을 내 영혼에게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모세의 울부짖음, 즉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최후의 순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를 위한 해결책의 시작이자 끝으로 삼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해볼 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기도라도 해보자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책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 이 단어는요 마라다라는 의미의 다바르에서 유래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the word of God, 이게 히브리어로 다바르 야훼예요. 다바르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즉 광야는요 말씀이 나오는 곳, 말씀이 전해지는 곳, 말씀이 채워지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광야에서 세상의 모든 기준과 관점, 가치관을 내려놓고 세속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에 집중하여 그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그분만, 그의 말씀만 집중하여 경험할 수 있는 곳, 미드바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자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는 곳,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곳, 광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어떻게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모세처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향한 간구의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 불신을 선택하는 이 미련함을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기다렸던 듯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말씀으로 더욱더 깊고 격렬하게 파고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주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쩌라고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되던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또한 지나가고 이 또한 주님이 걷게 하실 걸 믿습니다. 광야 지나 약속의 땅이 기다리는 걸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